신자의 구원, 불신자의 심판,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소설처럼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만든 작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오늘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하며 참고 견디고 매맞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나는 운동경기 실황 중계보다 재방송을 즐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습게 듣지 마세요. 실황 중계하면 이거 공이 금방 우리 골대에 들어갈 것만 같아요.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면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하나 걱정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이긴 건데 뭐 저건 뭐 오히려 더 아슬아슬한 거. 해봐라.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이미 모면했어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심판은 상받을 심판만 남았어요. 너 서울교회에서 충성 많이 했지? 내 이름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 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금면류관 주마 하고 면류관 줄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생명을 바치면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은 인자 같은 이가 성도를 낯을 들고 추수한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뭘까?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알곡을 추수할 때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추수를 했는데 17절 이하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불을 가지고 또 그도 낫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역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자는 이 마지막 때 심판자는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 공부를 할 때 배웠어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휘오스 투 안스로프. 안스로프라는 말은 맨, 인간, 인간의 아들. 인간의 아들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이 나오기 전에 어떤 교수가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때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서 발표를 할 때 저도 갔었는데 큰 난리가 났어요. 그는 사실은 국문학자예요. 국문학자가 헬라어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 뭐 이러면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타고 영광의 그 모습을 말하는 전부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어요. 그거는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옛날 사람들이 번역한 거지만은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인자.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인자라고 그냥 읽는 게 좋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가 권세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로 어떻게 오는가? 변화산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변화산에서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실 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인자가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 아니? 많은 신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특별히 이 인자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인자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뭐냐?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니엘서에 다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나와 있어요. 왕중 왕으로, 모든 세상의 왕의 왕이에요. 왕중 왕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낯을 가지신 종말의 때에 나타나실 심판자, 그 심판자가 인자 같은 이에요. 다니엘의 7장을 보면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랬어요.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아요. 사자 같은데 그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에게 날개가 있으니 그 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학에서는 사자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 같은데 그랬어요. 두 날개가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요. 사자가 사람처럼 서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아니죠. 사자 같은데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곰 같은데, 둘째 현상은 곰 같은 걸 봅니다. 곰은 곰인데 몸 한쪽이 들렸고 곰이 한쪽을 들고 있습니다. 입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입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많은 물고기를 먹고 있다. 그것이 곰 같은데라는 이 짐승의 환상이에요. 곰도 아니에요. 그런데 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 같은데, 셋째는 표범 같아요. 표범 여러분 아시죠?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표범이 어떻게 날개가 있습니까? 넷이나 있어요.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 그리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새로 된 이가 있고 열뿔이 있다. 참 이상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거기 나와요. 다니엘서에, 7장에. 인자 같은 이,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모든 자들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했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가 없어지는 권세가 아니에요.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는 권세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가 갖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 자기 칭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우리 옛날 사람들은 왕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이. 복수형을 써요. 왕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그러질 않고 짐이 그럽니다.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신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인자에 대한 기원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기원을 찾는데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두 군데 인자가 나와요. 에스겔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는 대로 인자야, 혹격으로 나와요. 인자가 아니라 인자야, 인자를 부르는 걸로 나와요. 혹격으로 나온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연약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혹은 천사를 대표하고 있는 존재를 인자 같은 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집단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이것은 심판과 통치를 하시는 천상의 메시아, 심판과 통치 다스리시는 천상의 하늘의 메시아를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압제들 가운데 의로운 구원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일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인자는 예수의 지상생활을 말할 때에 인자라고 그럽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의 고난을 말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부활과 승천할 때 이럴 때는 역시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인자가 영광을 받고 구름을 타고 올 때 그런 말씀으로 전부 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을 인자라고 표현했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임을 당한 자,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집단 개념이 아닌 역사적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에 인자가 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이 인자가 지금 예리한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하셨다. 이게 뭘 말할까? 그리고 15절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6절, 8절, 9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14장에서 여기 또 다른 천사는 네 번째 천사를 말해요. 앞에 나온 세 천사는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천사는 심판을 집행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예요. 심판을 명령하는 집행을 어떻게 할 거라는 명령하는 천사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저들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낯을 들어 곡식을 거두어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심판날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15절 상반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천사가 나와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지요. 여기서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것이 다른 성경의 병행에 따라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심판날에 익은 곡식, 성도들이 신앙이 무르익어서 예수님 올 때를 대망한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는 것이랍니다. 다른 성경의 병행에 따라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앉아있을 수 없죠. 펄펄 뛰고 좋아해야 될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우리가 못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해서 이사야 21장 12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곡식을 잘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말한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선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14절로 16절의 말씀이라면 익은 포도를 거두어서 밟는 포도틀에 포도주 틀에 틀은 불신자의 심판을 말한다. 익은 곡식은 거두어 드리고 천국으로 거두어 드리고 불신자 포도가 익었는데 익은 포도는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언급이 되었다면 불신자의 심판은 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자녀 중에서 사랑하는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심히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야지 그대로 뒀다가는 이 마지막 때 이 꼴이 나온다 말이에요. 불신자가 이렇게 당해요. 어떻게 당하는가 보세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심판을 곡물 추수 비유로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17절 이하에서는 포도 수확으로 심판을 불신자들이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여기 곡식과 포도주 추수가 함께 나와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주 추수하는 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낯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말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는 다섯째 천사를 말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낯을 가졌는데 포도 거두는 것과 포도처럼 예리한 낯이 역시 필요한데 그때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14장에 의하면 여섯째 천사로 나타날 겁니다. 여섯째 천사로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으로부터 여섯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8장 3절로 5절처럼 이건 향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향단, 향이 피어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를 담은 향단. 8장에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본문의 천사도 향단의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쏟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데 불을 화로에 불을 쏟아붓듯이 그렇게 무섭게 쏟는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의 포도송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불신이 이제 극에 달한 것입니다.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낯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던집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성 밖에서, 이 중요한 말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19절로 20절을 보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으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것은 이사야 13장 1절로 6절, 에가서 1장 15절, 요엘 3장 13절에 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한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맷돌과 같이 큰 돌멩이 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윗틀에 포도 밟는 자들이 밟으면, 포도 틀이 있는데 윗틀에 밟는 사람들이 반석을 밟으면 붉은 포도즙이 아래틀로 흘러내려서 아래틀에서 포도주를 모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을 지금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 밟는 자들의 옷과 발, 붉은 포도즙 등이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던져 밟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밟히는 거 하니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사람,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사람, 복음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판단,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의 심판이 그냥 우물쭈물, 그저 너는 지옥, 넌 천당,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포도즙 틀이 거기에서 발로 밟혀서 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은 지경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스타디온이 얼마일까요? 한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200m를 말해요. 200m. 그러니까 1600스타디온은 360km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만큼 피가 흐르는 강물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죽음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길이로 말하면 두로에서 보스라 혹은 무기토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피의 강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엄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만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극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극상품이란 말이죠.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0, 그래서 1600이 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심판을 말해요. 완벽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4는 땅을 말하죠. 동서남북 4 곱하기 4.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천을 곱했으니 완전히 철저하게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제공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충성을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그 모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복음을 시급히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급하게,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집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아니 신방을 가서라도, 멀리 계시면 찾아러 가서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원하니 넌 예수 믿자고 우리가 전도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는 게 교인 수 늘려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에서 전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큰 교회 수 늘려서 뭘 하자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아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침묵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20절에 성밖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죠. 성밖이라고,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려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날 보고 너 그때 거짓말 시켰지? 너 그때 도적질했지? 너 그때 간음했지? 아무리 사탄이 고발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피 흘렸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속된 사람, 가증한 사람,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이죠.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 밖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곳이 성 안이에요. 성 밖이에요. 이 성 밖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갈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성 밖에서 못을 박고 죽으셨는데,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등한히 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의 장소인 성 밖에서 스스로 선택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대. 그걸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성 밖에서 구원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었다. 추수곡식과 포도수확은 마지막 심판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추수곡식, 잘 익은 곡식단을 낫으로, 예리한 낫으로 걷어들인다. 그리고 포도주를 포도즙 틀에 던진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피를 흘리는 포도주가 돌아다닌다. 그 안타까운 심판이, 불신자의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에 대한 비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 배후에 대해서 12장에서 14장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세력들과 하늘의 주님 간의 오랜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 왔죠.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두움의 세력은 마지막 때를 당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 발악을 해요. 그러나 주님, 하늘의 주님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부분의 결론으로 14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심판에 대해서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불신자를 포도주 틀에 던져요. 거기서 위에서 맷돌로 사람이 밟으면 그때는 피가 흐른다. 포도주가 흐른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달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스타디온 긴 한 스타디온이 약 192m 혹은 2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피가 흐른다. 그 최후의 이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급합니다. 지금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려우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배웠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생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목사님한테서 저를 가르치던 고등부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그분은 전철련주의자예요. 전철련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요 마지막 때가 이제 아직은 안 왔지만 곧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가 그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 마지막 때예요. 이때를 지금 무철련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철련주의자예요. 무철련주의,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무철련설을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철련주의자들은 지금이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지금도 심판을 계속 받아요. 마지막 때도 심판, 대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내 이름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을 의심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것이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때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고 완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